안녕하세요. 교포유니언에서 전해드리는 6월 20일 오늘의 라디오 뉴스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정말 다뤄볼 소식들이 꽉 차 있죠.
방송을 시작하기 전 잠시 광고가 있습니다. DT Science, 20년 이상 쌓아온 경험과 자체 시공팀으로 북가주지각 비즈니스를 위한 간판 디자인부터 제작, 허가, 설치까지 한 번에 해결하는 전문 사인 업체입니다. 고객의 만족과 행복을 우선하는 DT Science, 연락처는 408-781-8602, 408-781-8602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주제들이 되게 흥미진진한데요.
맞습니다. 먼저 지구상에서 가장 스트레스가 심한 톨게이트를 한번 상상해보시죠. 막 한쪽에서는 차단기를 내렸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데 네. 반대편에 무장한 군인들은 길은 열려있으니까 계속 달리라고 확성기를 외치고 있는 거죠.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서 벌어지는 일촉즉발의 상황이 딱 이렇거든요.
진짜 완전 모순적인 상황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 바다 위에서 벌어지는 기싸움이 당장 오늘 청취자 여러분이 베이 지역 주유소에서 결제할 영수증 금액
네네.
그리고 또 이번 주말 베이브리치 위에 갇혀서 낭비하게 될 시간과 아주 정교하게 연결되어 있다면 어떨까요?
와, 그 바다 얘기가 우리 동네 고속도로까지 연결이 된다고요?
네. 오늘 저희는 글로벌 해상 안보부터 유럽의 외교 갈등 그리고 월드컵의 경제학 마지막으로 우리 동네 샌프란시스코의 인프라 문제까지 막 화편화된 기사들이 어떻게 하나의 거대한 인과관계 관계로 묶여있는지 낱낱이 파헤쳐보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매일 뉴스를 소비하면서 범하는 가장 큰 실수가 이건 뭐 나와 상관없는 먼 나라 이야기다 라고 선을 긋는 거거든요.
아 맞아요. 진짜 그런 생각 많이 하죠.
네. 그런데 오늘 다룰 자료들을 이렇게 쫙 엮어보면 워싱턴의 정치적 개상하고 유럽의 반발 그리고 로컬 경제의 맥박이 하나의 거대한 신경망처럼 이어져 있다는 걸 아주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장 그 호르무즈 해협에 그 스트레스 받는 톨게이트 상황부터 분석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네, 소스 자료를 보면 로이터 통신이 전한 상황이 굉장히 모순적이거든요. 이란은 우리가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통제하고 봉쇄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네, 주장을 하죠.
미국 중부사령부 그러니까 센트콤은 이걸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거든요. 상선 운항은 문제없이 계속되고 있고 우리는 항행의 자유를 감시하고 보장 중이다라고요.
그렇죠. 서로 완전히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배가 지나가고 있다는 사실 자체는 위성으로도 다 보일 텐데 왜 이런 뻔한 거짓말과 진실 공방이 오가는 걸까요?
이 지점이 바로 국제 외교의 되게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이란하고 미국 모두 이 해협에 떠있는 배들의 물리적 이동을 두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아, 물리적인 게 아니다.
네, 이건 철저히 스위스에서 진행 중인 미-이란 막후협상 테이블을 향한 일종의 메시지 발신용인 거죠.
메시지 발신이요?
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공급량의 한 20%가 지나가는 그 글로벌 물류의 대동맥이잖아요.
엄청난 규모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란은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이 대동맥을 끊어버릴 수 있다. 이런 위협을 과시해서 스위스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거고요.
아하.
반대로 미국은 너의 위협은 안 통한다. 통제권은 우리한테 있다. 이렇게 억지력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진실 공방 자체가 현재 중동의 휴전 논의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주는 거네요.
맞습니다. 언제 커질지 모르는 상태라는 걸 보여주는 일종의 고장난 온도계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죠.
아, 협상 테이블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는 무력 시위성 발언이라는 거군요. 그런데 사실 101번 고속도로를 달리고 계실 청취자 여러분 입장에서는
네.
그래서 스위스 협상이 나랑 무슨 상관인데 이 질문이 당장 나오거든요. 이 해협의 온도계가 우리 지갑에 비치는 실제적인 메커니즘이 도대체 어떻게 작동하는 건가요?
그게 아주 즉각적이고 또 물리적으로 작동합니다.
오, 즉각적으로요?
네. 원유 공급망이라는 건 극도로 예민한 시스템이거든요. 호르무즈 해협에서 군사적 긴장이 높아져서 막 유조선들의 보험료가 치솟거나
아, 보험료.
아니면 안전한 우회 항로를 택하게 되면 그 즉시 원유 운송 비용이 상승하잖아요.
그렇죠. 기름값이 오르겠죠.
네, 이건 선물 시장을 거쳐서 몇 주 아니면 빠르면 며칠 내에 베이 지역 정유소의 공급가에 바로 반영이 됩니다. 게다가 휘발유 가격만 오르는 게 아니에요.
또 뭐가 오르나요?
물류 비용이 상승하면 저기 캘리포니아 센트럴 밸리에서 샌프란시스코 마트로 넘어오는 식료품 운송비가 같이 오르거든요.
아, 트럭 운송비가 드니까.
맞습니다. 이건 고스란히 밥상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거죠. 지구 반대편의 외교적 줄다리기가 우리의 장바구니 영수증에 직접적인 세금을 매기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이야, 그 세금이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오늘 소스에 등장한 아주 흥미로운 약간은 노골적인 발언 하나가 떠오르네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발언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상황에 대해 언급을 하면서 미국이 부과하지 않는 한 해협 통항에 별도의 통행료는 없다. 이런 취지의 말을 던졌잖아요.
네, 그랬죠.
저는 솔직히 이 발언을 읽으면서 단순히 항행의 자유를 수호하겠다 이런 선언이라기보다는 뭔가 굉장히 계산된 정치적 수사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거든요.
그 느낌이 정확합니다. 외교 문제를 어떻게 국내 정치용으로 소비하는지 보여주는 아주 교과서적인 사례죠.
국내 정치용으로요?
네, 트럼프 대통령의 이 발언은 중동 국가들이나 이란을 향한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미국 내 유권자들을 향해 있습니다. 선거를 앞둔 미국 정치 지형에서 유권자들이 가장 피로감을 느끼는 게 뭔지 아시나요?
아무래도 끝없는 해외 분쟁에 미군의 피와 세금을 쏟아붓는 거 아닐까요?
바로 그겁니다.
새로운 전쟁 수렁에 빠지는 건 뭐 어느 당의 지지자든 전혀 원치 않는 시나리오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통행료는 없다 이 말로 바다의 통제권이 여전히 미국에 있다는 걸 과시하는 동시에
네, 동시에?
우리가 원하면 언제든 경제적 압박 수단, 그러니까 통행료를 무기화할 수 있다. 이걸 은연중에 내비친 거죠.
그러니까 직접적인 군사 개입이나 확전은 딱 피하면서?
네, 피하면서.
글로벌 리더로서의 강력한 힘과 경제적 통제력을 보여줄 수 있는 아주 영리한 수사학이네요.
네, 맞습니다. 군대를 파병하는 대신에 글로벌 해상 톨게이트의 요금 징수원 자리에 앉아서 전 세계를 쥐락펴락하겠다는 거죠.
야, 이런 식의 미국 우선주의 기반의 힘의 과시가 뭐 미국 유권자들한테는 강한 미국이라는 어떤 사이다 같은 메시지로 들릴지 모르겠네요.
충분히 그렇게 들릴 수 있죠.
하지만 문제는 이 메시지가 미국의 오랜 동맹국들한테는 엄청난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는 점 아닙니까? 여기서 이탈리아의 조르자 멜로니 총리랑 트럼프 대통령 사이의 갈등 기사로 넘어가 보죠.
네, 동맹 내부의 균열을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소스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G7 정상회의와 관련해서 멜로니가 사진을 원했다 이렇게 발언을 했고
네.
멜로니 총리가 즉각적으로 이거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공개 반박을 했거든요.
맞아요. 이례적이죠.
그런데 말이죠. 솔직히 저는 이 로이터 기사를 처음 읽고 약간 어이가 없었습니다.
왜요? 어떤 부분에서요?
아니 무슨 10대들이 소셜미디어에서 네가 먼저 셀카 찍자고 했잖아. 아니거든. 이러면서 싸우는 것도 아니고 한 나라의 대통령이랑 총리가 이 사진 한 장 찍은 걸 두고 진실 공방을 벌이는 게 도대체 왜 외교면에 대서특필되어야 하는 건가요? 이거 그냥 너무 유치한 자존심 싸움 아닙니까?
네, 겉으로만 보면 딱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죠. 하지만 외교 무대에서 정상 간의 이런 공개적인 설전은 결코 단순한 감정 싸움이 아닙니다.
아, 감정 싸움이 아니라고요?
네, 이 유치해 보이는 말싸움은 사실 미국하고 유럽 동맹국들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대한 지각 변동의 아주 작은 표면일 뿐이에요.
지각 변동이요? 아니, 그 사진 찍자는 말이 그 정도로 큰 의미를 가지나요?
그 사진 자체가 아니라 그 사진을 둘러싼 공개적 거리두기 핵심입니다.
아, 공개적 거리두기?
네, 이면을 들여다보면 상황이 훨씬 복잡한데요. 현재 이탈리아 내 미군 기지 운영 방식이나 그 비용 문제를 두고 양국 간에 팽팽한 이견이 존재하거든요.
아, 갈등이 있군요.
네, 그리고 더 넓게 보면 유럽 국가들은 미국의 이 미국 우선주의 정책이 자신들의 안보나 경제에 미치는 리스크를 아주 뼈저리게 체감하고 있죠.
그렇겠네요.
그래서 멜로니 총리의 그 공개적인 반박은 단순히 사진 촬영 사실을 부인하는 거 아니라 자국 국민들하고 유럽 사회를 향해서
네.
우리는 미국의 요구에 맹목적으로 끌려다니는 수동적인 속국이 아니다. 이런 정치적 선언을 한 겁니다.
아, 그러니까 무조건 미국 옆에 서서 웃어주는 병풍 역할을 하지 않겠다. 이걸 아주 명시적으로 보여준 거군요.
네, 정확합니다.
그렇게 해석하니까 이게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막 고도로 계산된 퍼포먼스형 거리두기라는 생각이 확 드네요.
맞아요. 그리고 이게 위협한 이유는 이런 미세한 균열들이 모여서 서방 세계의 거대한 공조체제를 흔들기 때문입니다.
공조체제가 흔들린다고요?
네,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지원 문제라든가 방금 전 다루었던 중동 해협에서의 군사적 공조, 나아가서는 나토 체제 내의 에너지 안보까지요.
아, 전부 다 연결되어 있네요.
네, 미국이 동맹의 단합을 필요로 할 때 유럽 국가들이 예전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지 않고 각자의 이익을 계산하면서 독자 노선을 걷기 시작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바로 이 사신공방 뉴스에 담겨 있는 겁니다.
와,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톨게이트를 두고 기싸움을 하고 또 동맹국들끼리는 사진 한 장을 두고 날을 세우고 오늘 소스들의 전범부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단연코 외교적 마찰과 피로감이네요.
네, 그렇죠. 팽팽하죠.
그런데 이렇게 글로벌 정치 무대에서는 서로 막 으르렁거리면서 팽팽한 긴장감을 연출하고 있는 미국이 전혀 다른 무대에서는 완전히 다른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전 세계인들한테 엄청난 환호를 받고 있죠.
아, 2026 북중미 월드컵 이야기로군요.
네, 맞습니다.
정치적 긴장감을 단숨에 무장해제시키는 e스포츠의 소프트 파워 메커니즘을 분석하기에 아주 좋은 소스죠.
네, 방금 전 들어온 자료에 따르면 미국 남자 축구 대표팀이 호주를 2대0으로 꺾고 월드컵 16강 진출을 확정지었다고 합니다.
오, 대단하네요.
그런데 제가 주목한 건 이 경기 결과가 아니라 로이터 통신이 분석한 경기장 밖의 분위기거든요.
밖의 분위기요?
네, 사실 이번 월드컵을 앞두고 해외 팬들의 우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잖아요.
막 미국 비자 발급이 너무 깐깐하다.
아, 그렇죠. 비자 문제.
살인적인 인플레이션 때문에 밥 한 끼 사 먹기도 무섭자. 거기다 총기 사고 같은 치안 문제까지 온갖 부정적인 프레임이 씌워져 있었죠.
네. 외교적 긴장 상태나 자국 우선주의 정책들이 만들어낸 미국의 그 차갑고 닫힌 이미지들이 그대로 투영된 우려들이었죠.
맞습니다. 그런데 막상 대회가 시작되니까 청취자 여러분, 이 방문 팬들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미국 현지의 열띤 분위기라던가 자원봉사자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환대에 극찬이 쏟아지고 있다는 보도예요.
완전 반전이네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망쳐놓은 국가 이미지를 지역 주민들이랑 스포츠 팬들이 다시 끌어올리고 있는 셈인데 이 극명한 대비가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개념이 바로 도시 외교 그리고 그에 수반되는 지역 경제학입니다.
도시 외교요?
네. 월드컵이라는 메가 이벤트의 실질적인 호스트는 저기 워싱턴 DC의 연방정부가 아닙니다.
그럼 누군가요?
경기가 열리는 각 지역의 도시들하고 그곳의 상인들 또 주민들이죠. 방문객들이 경호하는 미국은 백악관의 딱딱한 성명서가 아니라
네.
지역 펍에서 함께 맥주를 마시면서 환호하는 현지인들 그리고 친절한 숙박업소 직원들입니다.
아하,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진짜 미국인 거네요. 네, 이것이 바로 거시적인 외교 마찰을 아주 미시적인 민간 교류로 확 덮어버리는 스포츠의 거대한 힘이죠.
되게 흥미롭네요. 워싱턴이 만든 긴장감을 로컬 도시들이 부드럽게 다 풀어주고 있다는 거군요.
그럼 이게 경제적인 파급력도 무시할 수 없겠죠.
아유, 물론입니다. 미국 대표팀이 16강에 진출했다는 건 지역 경제의 가동 시간이 그만큼 연장되었다는 뜻이거든요.
아, 연장전?
네. 방문객들은 단순히 경기장 안에서만 돈을 쓰지 않잖아요.
그렇죠. 먹고 자고 해야 하니까요.
네. 개최 도시 호텔 객실 가동률이 막 치솟고 지역 교통수단 이용량이 급증하고 골목 상권의 식당과 펍들은 말 그대로 특수를 누리게 됩니다. 이른바 승수효과가 발생하는 거죠.
승수효과.
네. 팬들이 쓴 US달러가 지역 상인의 수익이 되고 그게 다시 지역 식자재 공급업체로 흘러가는 경제의 선순환이죠. 이것이 침체되었던 로컬 경제를 단숨에 깨우는 아주 강력한 촉매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와, 그렇게 들으니까 16강 진출이라는 게 그냥 단순한 스포츠 뉴스가 아니라 우리 지역 상인들을 위한 거대한 경기 부양책이 작동하기 시작했다. 이런 신호로 읽히네요.
네, 바로 그거죠. 자, 이렇게 지역 상권의 부활이라는 이야기가 나온 김에 이제 우리의 시선을 지구 반대편에서 그리고 그 거대한 스포츠 이벤트에서 싹 거두어들여서 아주 미시적이고 구체적인 공간으로 좁혀보겠습니다.
네, 어디로 가볼까요?
바로 청취자 여러분이 매일 숨쉬고 이동하는 곳,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입니다.
아, 좋네요. 거시적인 글로벌 지표들을 쭉 살펴봤으니까 이제 가장 로컬한 지표들을 통해서 우리 일상의 단변을 진단해 볼 차례군요.
네,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에 실린 두 건의 기사를 엮어서 볼 텐데요. 이 두 뉴스는 정확히 같은 날, 같은 도시에서 벌어졌지만 너무나도 극명한 샌프란시스코의 두 얼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 어떤 기사들이죠?
첫 번째는 축제 소식입니다. 6월 20일 샌프란시스코의 그 유서 깊은 노스비치 페스티벌이 올해로 무려 70회째를 맞이하면서 성대하게 개막했습니다.
와, 70회나요?
네, 11개 블록을 싹 통제하고 음식, 예술품 전시, 반려동물 이벤트, 라이브 공연이 펼쳐진다고 해요.
규모가 엄청나네요.
그렇죠. 저는 이 기사를 보는데 그 11개 블록이라는 공간이 단순한 축제 장소가 아니라 도시에 막혔던 혈관이 확 뚫리면서 돈하고 사람이 모여드는 거대한 모세혈관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오, 아주 훌륭한 시각입니다. 도시경제학의 관점에서 이런 대규모 거리 축제는 단순히 주말의 오락거리가 아니거든요.
그럼 뭔가요?
이건 그 도시의 상업적 회복 탄력성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지표입니다.
아, 상업적 회복 탄력성?
네. 팬데믹 이후에 샌프란시스코 도심의 공동화 현상이나 상권 침체에 대해서 비관적인 전망들이 진짜 많았잖아요.
네, 엄청 많았죠. 빈 건물도 많아지고.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11개 블록에 걸친 대규모 인파가 모인다는 건 소매업, 외식업, 그리고 다양한 영세 자영업자들의 장부가 아주 오랜만에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고 있는 구체적인 데이터입니다.
아, 확실한 데이터군요.
네. 아까 언급했던 그 월드컵의 승수 효과가 우리 동네의 스케일로 압축되어서 빵 하고 폭발하는 현상인 셈이죠.
네. 우리 동네 상인들이 모처럼 환하게 웃을 수 있는 되게 생명력 넘치는 뉴스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일상이라는 게 주말에 그 화려한 축제처럼 항상 낭만적이지만은 않거든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같은 날짜인 6월 20일 새벽 4시, 노스비치 축제 준비가 막 한창이던 그 시각에 거기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전혀 다른 종류의 로컬 뉴스가 타전됐습니다.
네.
바로 베이브리즈 동쪽 방향 트레저 아일랜드 인근에서 발생한 치명적인 교통사고 소식입니다.
아,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그러니까 CHP가 발표한 내용이군요. 원인은 아직 조사 중이라고 하지만 사고 여파로 동쪽 방향 차선이 전면 폐쇄되는 사태까지 벌어졌죠.
맞아요. 저는 이 두 기사를 딱 나란히 놓고 보면서 굉장히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네.
막 한쪽에서는 70년 전통의 축제가 열리면서 도시가 다시 살아난다고 샴페인을 막 터뜨리는데,
네.
우리가 매일 출퇴근길에 목숨을 맡기고 건너는 이 핵심 교량 위에서는 치명적인 사고가 발생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주말이랑 일상이 완전히 마비되어 버린 거죠.
아, 그것이 바로 대도시가 안고 있는 본질적인 취약성이자 우리가 로컬 뉴스를 더 구조적으로 읽어내야 하는 이유입니다.
구조적으로 읽는다는 게 어떤 의미죠?
자, 노스비치 축제가 도시의 화려한 소비와 경제의 혈관을 보여준다면 베이브리지의 마비는 그 혈관을 지탱하는 인프라의 병목 현상을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내거든요.
병목 현상이요?
네. 한번 생각해 보시죠. 베이브리지는 단순한 다리가 아니잖아요. 베이 지역 전체의 노동력하고 물류가 쫙 이동하는 거대한 경제적 목줄이나 다름없습니다.
네, 핵심 도로니까요.
아까 우리 방송 초반에 그 중동의 호르무즈 해협을 글로벌 물류의 대동맥이자 초크포인트, 즉 전략적 요충지로 분석했었잖아요.
아, 설마 그 호르무즈 해협의 병목 현상이 베이브리지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베이브리지는 샌프란시스코 로컬 경제의 호르무즈 해협인 셈이죠.
와, 진짜 그렇네요.
이곳이 만약 사고로 막히거나 구조적 결함으로 통제된다면 축제가 열리는 그 11개 블록으로 식자재를 배송하던 트럭에 발이 묶이고,
네, 식자재가 못 가고,
또 축제장 식당에서 일해야 할 종업원들이 출근을 아예 못하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아, 축제 경제까지 같이 멈춰버리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기사를 보면서 아, 오늘 다리가 막혀서 진짜 짜증나네 이렇게 하고 넘길 게 아니다.
네.
우리 지역의 생명줄인 이 핵심 인프라가 얼마나 취약한 상태인가, 아니면 왜 이런 치명적 안전 문제가 반복되는가, 이런 구조적인 질문을 스스로 던져야 합니다.
네, 구조적인 질문을요.
화려한 소비 지표 그 이면에 뼈대를 점검하는 것, 그게 진짜 로컬 뉴스를 제대로 소비하는 방식입니다.
야, 정말 기가 막힌 연결이네요. 글로벌 해상 물류에 마비하고 우리 동네 다리 위의 교통 체증이 결국 똑같은 원리로 작동하는 병목 현상이라는 거. 와,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준비한 깊이 있는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한번 오늘 살펴본 이야기들의 궤적을 쫙 짚어볼까요?
네, 되게 긴 여정이었죠.
지구 반대편 호르무즈 해협에서 오가는 날선 진실 공방하고 군사적 긴장이 결국 베이 지역 마트의 식료품 가격 그리고 주유소 영수증에 조용히 스며듭니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대통령의 발언은 막 국내 유권자들을 열광시켰을지 모르지만 이탈리아 총리의 반발을 불러오면서 굳건했던 글로벌 동맹의 거대한 댐에 금을 냈죠.
네, 동맹의 균열.
하지만 그렇게 꽁꽁 얼어붙은 외교적 마찰을 뚫고 월드컵이라는 스포츠 이벤트는 지역 도시들의 상권을 살려내는 강력한 해독제가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네, 승수 효과였죠.
맞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 동네의 샌프란시스코로 돌아와 보니까 화려하게 부활하는 노스비치 거리 축제의 그 이면에 매일 아침 우리가 건너야 하는 베이브리지라는 거대하고 취약한 로컬의 초크포인트가 떡하니 버티고 있었습니다.
글로벌이라는 그 거대한 톱니바퀴하고 로컬이라는 작은 톱니바퀴가 도대체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는지 그 연결성을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는 자료들이었습니다.
네, 맞아요.
모든 뉴스에는 겉으로 딱 드러난 현상뿐만 아니라 그걸 작동시키는 보이지 않는 메커니즘하고 누군가가 치러야 할 계산서가 존재한다는 사실 여러분 꼭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네, 그래서 방송을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께 이 질문을 꼭 던지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이죠?
당장 내일 아침에 출근길 단골 카페에서 모닝커피 한 잔을 결제하실 때 말이죠. 과연 그 커피 한 잔의 가격 안에는 오늘 우리가 파헤쳐본 어느 바다 위 군사적 벼랑 끝 전술의 비용이
네.
혹은 어느 정상회담 전 구석에서 벌어진 이권 다툼의 청구서가 조용히 스며들어 있을까요? 내일 커피를 한 모금 넘기시면서 일상을 둘러싼 이 거대하고도 정교한 세계 거미줄을 한 번쯤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네, 커피 한 잔 마시면서도 되게 많은 생각을 하게 되겠네요.
이상 교포 유니온에서 전해드리는 6월 20일 오늘의 라디오 뉴스였습니다. 광고 문의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연락해 주세요.